오늘 3일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후에 또 교사대학 수료식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이 계셔서 또 소망교회의 미래가 밝고 또 소망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교사대학에 참여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잉태 사역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교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3일 기도에 나오신 것 같아서 매주 이렇게 수료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일 기도회 때도 뵙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학부에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그 당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또 믿음 안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울은 이제 끝났다, 그가 전했던 복음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라며 아무런 힘이 없구나 라며 그러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라는 이 소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욱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결코 우리 바울에게만 또 결코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뜻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없고 꺾임이 없고 그러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삶이면 좋을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굴곡이 찾아오고 꺾임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굴곡이 많은 곡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아비이자 또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처음부터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며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직선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그의 인생을 꼬아가며 굴곡되게 인도해 가는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곡선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복음도 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상황은 직선이 아닌 심하게 굴곡되고 심하게 꺾인 곡선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처럼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옥에 갇혀 있음이 자신의 제한됨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형제들이 용기를 내어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더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복음 전파자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진전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인생이 곡선이 아닌 직선만 계속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 정도면 그래, 바울 정도면, 바울 정도의 열심이면 그럴만하지. 그러나 그의 인생이 곡선으로 꺾이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서 바울이 아닌 바울을 움직이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곡선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선의 시간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굴곡진, 꺾인 그러한 곡선의 시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국내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그 구역에서는 전남 여수 아래에 있는 이 연도라는 섬으로 한 주간 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고 또 그 여수에서 연도까지 2시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모두 챙겨오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 사고가 크게 있던 시기여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뭐 사진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런 증명을 해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선교를 앞두고 신분증을, 미리 그 성도들의 신분증을 다 거둘까 하다가, 아 그래도 아이들도 아닌데 이 장년들인데 믿어야지 하는 마음에 신분증을 따로 걷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모일 때마다 광고를 하고 또 그날 출발하는 당일에도 신분증을 안 가져온 사람은 다시 이 댁에 다녀오시라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이분들에게 도저히 그 신분증을 걷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 신분증을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봤는데 한 명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잘 챙긴다고 챙겨서 너무 잘 챙겨놓고 제가 가져오질 않은 겁니다. 지갑을 통째로 교회에 오는 그 승용차 안에 두고 내린 거예요. 여수로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다 데리고 선교에 함께 갔었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 같은 트리플 A형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서 KTX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나, 퀵으로 지갑을 또 거기 여수까지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수만 가지 방법을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인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저입니까? 저 김집사님, 저 박권사님도 아닌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점점 버스는 여수로 다가가고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아닌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실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실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직선으로만 곧장 가는 줄 알았는데 여수로 향하는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곡선으로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 여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전화를 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저기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원래는 안 되는데 단체로 가고 모두가 신분증이 있으면 한 분 정도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허용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연도로 기쁨 가운데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배를 타고 떠난 그 선교 여정이 그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이 같이 갔던 어떤 팀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냥 그 선교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 선교에 갔다면 그 선교의 자리에서 저는 다른 사역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교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다 꺾이게 되고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 다 들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직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곡선의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선만 주어진 인생은요 곧장 나가기가 바쁩니다.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곡선을 통해 우리는 한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왔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굴곡을 만나 인생의 곡선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굴곡진 인생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인생의 곡선들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들의 삶에 부드러운 직선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는 우리 인생의 굴곡의 그 자리에서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의 곡선 인생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지만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철학자 니체는 모든 진리는 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곡선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인생은 직선으로만 잘 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인생만 곡선인 것 같고, 내 인생만 굴곡이 오고, 내 인생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인생만 꼬여진 인생길에 놓인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사대학을 수료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따라오질 않고 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굴곡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곡선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리가 됨을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굴곡의 자리, 그 곡선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곡선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